허무한 세상 권세, 영원한 말씀 권세.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13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모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들 감사합니다. 육체는 피곤하고 지쳤지만 영은 살아있어 하나님께 반응하며 이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시고 부족한 종은 감추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보안장치가 된 로마의 감옥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빠져나온 베드로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처형되기 한 12시간 전에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살아나고 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성도들의 불같은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돌파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고 그리스도의 군대는 항상 기도로 모든 불가능한 위기를 타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올 것이지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단시일 내에 빠른 아주 평탄해 보이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을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중보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로서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당장은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아가 산산이 깨져버리고 우리는 저도 모르게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난을 통해서 순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한편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사도를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핍박한 헤롯이 오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헤롯의 최후와 함께 이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부상하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서 다루어집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적인 이유는 베드로의 탈옥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이 지금 잔뜩 심기가 불편한 것도 한몫했을 텐데 어쨌든 두로와 시돈은 유명한 항구 도시로서 다윗 왕 이래로 굉장히 오랜 무역 상대국이었어요. 아마도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중간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처럼 무역 마찰이 생겼겠죠. 그래서 헤롯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두로 시돈으로 가는 식량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 두 항구 도시들은 식량의 대부분을 헤롯의 왕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컸습니다. 어떻게든 이 독재자 헤롯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다시 돌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헤롯의 최측근인 블라스도를 뇌물로 매수한 다음에 헤롯 왕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블라스도는 아마 그 뇌물의 상당 부분을 다시 헤롯에게 바치면서 설득을 했겠죠.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제재를 풀어주시죠.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롤스로이스 하나도 이렇게 킵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부숴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또 헤롯이 금세 또 설득당해가지고 모르는 척 다시 두로와 시돈과 화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블라스도가 탁 알았어요. 아, 그럼 이 헤롯의 그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왕의 위세를 갖추어주는 이벤트를 정하기로 하고 날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이벤트가 시작된 거 21절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두로와 시돈의 인파죠. 대부분 이렇게 동원돼서 구름떼처럼 몰려왔는데 햇볕이 찬란히 빛나는 그날 또 헤롯이 최대한 번쩍번쩍하는 왕복을 입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연설을 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미 다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와 이건 신이야 신 사람이 아니야 오빠 그러면서 확 환호를 한 거죠. 당장 식량 확보가 절실한 그들에게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만에 도취된 헤롯은 진짜 자기를 신으로 칭송하는 줄 알고 그래 난 신이야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그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순간이 헤롯의 최후가 되었습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 참 모든 사람 앞에서 위세를 과시했던 헤롯이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의 어이없는 최후에서 교만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헤롯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유학한 엘리트입니다. 로마 황제의 집권 쿠데타에 공헌한 대가로 유대 왕국을 장악하는 권력을 하사받은 인물입니다. 명예와 부를 한 손에 쥐게 된 그는 지역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권력을 누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종의 피를 함부로 흘렸을 때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 후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두르는 성벽을 쌓고 있었는데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고작 분봉왕으로 3년, 유대왕으로 3년 통치했을 뿐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 헤롯의 권세가 6년을 채 못 간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늘 자기만의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내 생각과 시간과 돈과 땀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것이 곧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죠.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가졌다 싶으면 인간은 이성을 잃고 자기하고 자기 자식밖에는 모릅니다. 왕들도 툭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딴 황금 동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신이라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무적이요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헤롯이 그렇게 오만방자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기가 영원히 그 권력을 쥐고 있을 것 같이 휘두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순식간에 치시면 그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아마 헤롯은 로마 유학까지 하고 온 헤롯은 그렇게 자기가 일찍 죽을 줄은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건강을 자신하지 말고 권력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교만하면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관계도 파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남의 성공을 축하해 줄 줄도 모르고 잘 칭찬도 안 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자리에 잘 가지도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정말 두렵고 불안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막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질투해가지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사람을 추하고 잔인하게 만듭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국 그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방송국의 PD분이 연예인들하고 방송 제작자들이랑 회식을 많이 다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회식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 명이라도 자리를 뜨면 남들이 자기 씹을까 봐 절대 자리를 안 뜨고 끝까지 다 함께 자리를 파하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국 회식의 철칙이래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런가 봐요. 교만은 항상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보거나 자기의 오빠 부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은 아무것도 아닌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뻐기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 조금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조금 더 배웠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셨던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오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똑똑함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돈 과시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의 피를 흘린 헤롯의 죽음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영원할 것 같은 헤롯의 권력은 이렇게 순식간에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영어성경에 보니까 앞에 접속사 but, 그러나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나라는 앞에 말을 수식하죠. 헤롯은 그렇게 비참하게 갔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대로 번역하면은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힘이 점점 더 커져가더니 더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떨어져 버린 헤롯의 권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온 천지를 집어삼킬 것 같은 아침 안개도 해 떠오르면 사라져버리듯이 인간의 권세는 정말 허무합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변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 그게 진짜 영원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헤롯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렬하게 번져나갑니다. 더 강렬하게 번져나가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보면은 이 말씀의 엔진이 끝없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던 목사님이 서울에 굉장히 힘든 교회에 부임하셨어. 역사가 오래됐는데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담임 목사가 바뀌는 그런 교회였어. 그런데 본인도 부임해 보니까 한 1년도 못 가서 떠나고 싶더래요. 너무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정말 말씀 사역에 완전히 헌신한 분이에요. 그래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버텨보겠다. 그래가지고 보통 30분 정해있던 주일 강단 강의 설교를 50분씩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건 죽어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한 7년을 하니까 점점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복음의 원심불력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텃세를 부리던 사람들도 비복음적인 사람들은 점점 교회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성경적인 말씀대로 살려는 분들이 점점 교회 리더십을 장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의 힘이 비복음적인 사람들은 밖으로 밀어내고 말씀 중심인 복음적인 사람들은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정치적인 멘트나 이런 건 사라지 정치적인 사람들은 점점 힘을 잃고 말씀 중심의 사람들은 점점 힘을 얻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더니 9년째 되니까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인들도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말씀의 힘인가 봐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해서 힘을 더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단순히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색깔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점점 더 커져서 교회를 꽉 채우는 것. 이것이 말씀이 흥왕해서 힘을 더하더라의 아마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5절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서 부조는 영어성에 보니까 미션,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사랑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글로벌 미션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지만 복음은 가둬두기에는 너무나 커요. 너무 강력해요. 복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뚫고 나와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왔지만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아주 강렬하게 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 대한민국과 북녘 땅 곳곳까지 아시아 전역과 세계로 번져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13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도행전의 포커스가 옮겨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안의 공동체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와도 같은 곳이 됩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안디옥교회 핵심 지도자 5명을 딱 볼 때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선지자들과 교사였다는 점이,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교사는 그 말씀을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이끄는 교회였다. 전통과 의식을 중시하는 그런 경직된 교회, 인간관계 처세로 유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저도 젊었지만 젊은 담임 목사님들한테 가끔씩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최우선 순위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밖으로 돌아다니는 순간부터 교회는 동력을 잃는다. 교회의 영적 권위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양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모든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장로님, 재직들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여러분을 리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줄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말씀 충만해야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X세대, Y세대, Z세대가 돼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무시하면 부모의 권위는 떨어질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말씀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신비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거룩을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말씀에서 사랑을 가르치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곤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영적 회복력이 빠릅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 다섯 명 안디옥 교회 핵심 지도자들의 배경이죠. 이미 바나바, 사울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나머지 세 명을 보면은 이 첫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죠. 아프리카 출신 시몬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래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안디옥까지 와서 몇몇 크리스천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안디옥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고, 비슷한 백그라운드가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죠. 루기오는 로마식 이름이니까 이 사람은 아마 로마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왕족이죠. 그렇죠? 딱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이 헤롯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마나에는 그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고 컸던 왕족 출신 사회 고위층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사회 고위층과 또 아프리카인들과 다양한 인종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지도층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제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할 미션이 굉장히 크고 넓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복음을 보내는 지상명령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장차 모든 교회에게 경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모든 면에서 장작교회인데도 글로벌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사고방식이 너무 편협했고 너무 유대인 중심이었고 생각이 경직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도 유대인들이 퍼스트 클래스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하고 적대시하는 편견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걸 깨고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이러한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판을 새로 짜기로 하시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으로 나가실 준비가 돼 있는데 예루살렘은 교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를 바꾸셨어. 여러분도 우리도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비껴가시고 다른 순종의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럼 안 되겠죠. 옛사람의 고집과 편견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버리고 머리와 마음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성령님께 설득당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비껴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말씀 충만한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말씀 충만은 이렇게 쌓아놓는 말씀이 아니라 들고 땅끝으로 가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실천을 많이 하는 교회고 그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 충만한 교회의 완성표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은 성경 공부 교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 배운 성경 말씀을 들고 땅끝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말씀의 아카데미가 되기 전에 말씀의 항공모함이 되어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전투기 같은 성도들을 한국 땅 곳곳의 모든 영역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모든 영역으로 보내는 그런 교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 팀이 한 10여 명 정도 그 구치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CS를 하는 그 구치소 CS를 시작했는데 한 6주 됐는데 얼마나 갔던 분들이 은혜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파워풀해요. 저는 통일 한국 시대 북한으로 아시아로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로 인도네시아로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슴에 품고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선교도 황금 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아주 극성으로 막 선교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야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재직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말씀을 들고 땅끝으로 달리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도와 만상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개인의 삶에서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관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 약동하는 레마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나를 쪼개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듣는 모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꺾어지고 변화되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살고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사람 되지 않고 말씀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완전히 바꾸는 레마의 말씀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모든 영혼 함께하여
주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을 불같이 계속 일으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올 한해 교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사역들, 모든 주일 설교와 순예배들마다 말씀이 다루어질 때마다 말씀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CS와 커피 브레이크와 모든 주일학교 모임과 모든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루어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커져도 말씀으로 순수한 교회, 거룩한 교회, 능력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하늘의 보화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한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아우리치 본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또 특별히 군 선교가 오프닝이 되고 베트남 선교가 준비가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달리는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선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CS 사역과 또 전도 사역과 수많은 복음을 묶어두지 아니하고 교회 밖으로 들고 나가는 모든 선교와 전도 사역 위에 성령의 불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고 복음을 들고 담장을 뚫고 세상 속으로 전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획하고 있는 모든 선교팀과 전도팀의 아우리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세상 권세는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말씀을 들고 땅끝으로 달려가는 모든 아우리치 본부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천병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